골로새서 21번 메시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거나 미혹되지 않음. 예표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애굽과 광야와 좋은 땅의 세 단계에서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누린 유월절은 그들의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로 양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에 들어간 뒤에 그 땅의 풍성한 산물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물들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견고한 간증이 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표에 따라 말한다면 좋은 땅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광야에서 만나인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좋은 땅으로 체험할 때에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단계 아닌 처음 두 단계의 누림을 따라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들은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단계의 누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단계의 체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 번째 단계의 누림 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지방에서의 교회 생활은 장막과 같은 교회 생활, 즉 견고한 기초 없이 이동하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에베소인들과 골로새인들과 빌립보인들의 교회 생활은 성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터가 있는 정착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장막을 짓는 데에는 돌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장막의 확장인 성전은 견고하고 정착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인들과 에베소인들의 교회 생활은 고린도전서의 교회 생활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것은 이 서신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초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림은 그리스도를 담한 유월절과 만나로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분기신 좋은 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첫 단계나 두 번째 단계의 누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은 세 번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일곱 족속으로 예표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 대적들은 악한 주관자와 정세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들입니다. 이 대적들이 퇴치된 후에 우리는 평강을 갖게 되고 이 평강 안에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음. 유대교도들이나 그노시스 교도들에 의하여 골로새인들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속고 기만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2장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속이는 데에는 진리와 비슷한 어떤 것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지폐와 위조수표는 그 모양이 진짜와 유사하기 때문에 속게 됩니다. 사람들은 명백한 가짜 지폐나 수표에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체험과 유사한 규례와 실행에 속았습니다. 더욱이 그노시스 교회의 어떤 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했습니다. 그 때문에 골로새인들은 기만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와 거의 유사한 모조품과 같이 실제에 가까운 것에 의해서 속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합당한 분별력이 없다면 신약의 가르침과 공자의 도덕적 교훈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라는 어떤 선교사가 공자의 도덕적 가르침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공자는 3종 지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여자는 먼저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고 다음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공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원칙면에서 동일한 듯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보이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많은 면들은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의 음식 먹는 규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수고하신 뒤에 7일째에 안식하셨듯이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안식일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일한 다음에 쉬어야 합니까? 혹은 먼저 쉰 다음에 일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후에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빛을 받는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중에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먼저 쉰 다음에 일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엿새째, 즉 하나님의 엿새간의 수고에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겨나자마자 안식의 시간을 보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안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일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제7일 안식교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교도들에게 하나님은 안식 전에 일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일하기 전에 안식이 옴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은혜를 받는 것은 수고 전에 옵니다. 만일 우리가 자본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어떤 규례들과 교훈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면들과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골로새에 믿는 이들은 유대교의 규례들과 이교도의 교훈들에 미혹되어 그러한 것들을 교회 생활에 가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이들이 어떤 교훈들이나 실행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될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안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2장 4절을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여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는 물침례나 안식일의 규례 따위에 대한 교훈들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속이거나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교한 말로서 4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공교한 말을 언급합니다. 남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대개 말이 유창하고 공교합니다. 유창한 말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은 매우 유창할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실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매료되지 말고 그 말에 실재가 있는가를 질문하여야 합니다. 바버 자매는 이 중요한 공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영계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인 이영계님은 어느 초청 전도자의 구변과 지식에 매혹되었었습니다. 이영계님이 그 연사에 유창한 구변에 감탄을 나타낼 때마다 바버 자매님은 그 전도자가 유창하고 지식이 풍부하지만 그 말 속에 생명 공급이 없음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이영재님은 어느 전도자의 메시지가 놀랍다고 생각하고는 바버 자매님도 동의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버 자매님은 여전히 그 메시지에 생명과 실제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니영재님은 더 이상 유창한 전도자의 공허한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공교한 말에 속지 않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타난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영적인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안목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와 매우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수준이 낮았고 분열이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소송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고 심지어 간음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행동 수준이 무척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그노시스 교와 유대교의 규례들 같은 문화에 의해 침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세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높은 교양이 있어 보이거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점잖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미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훌륭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뱀은 동산에서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매우 세련되게 말했습니다. 세련된 사람들의 공교한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갖는 위치에 대하여 분명한 안목을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미혹과 속임을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히지 않음.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타난 첫째 단계는 미혹당하는 것이었고 8절에 나타난 둘째 단계는 약탈물로서 노략당하는 것입니다. 약탈물이라는 단어는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 아니라 전리품이나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탈물로 노략당한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린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철학으로 우리를 약탈물로 노략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예라고 번역된 말은 강조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철학을 지칭합니다. 골로새 신자들이 사로잡혔던 철학은 그노시스교로서 그것은 유대와 동양과 헬라의 철학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노시스교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사실상 모든 속임수가 헛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참된 것은 결코 속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쫓음. 이 구절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골로새에 있던 그노시스주의적인 교훈의 근원은 사람의 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적인 행습에 의거한 것입니다. 문화적인 많은 전통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런 것들을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나 교파들 안에 있는 전통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리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한 가지 원칙은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따른 어떠한 것을 주의하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유전으로 전해 내려온 어떤 것이 성경의 거룩한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대신에 그들은 종종 교회가 말하는 것이나 사제들이나 수녀들에게 배운 바를 고집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몇몇 천주교 신자에게 마리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 숭배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의 또 다른 전통은 우상 앞에 촛불을 갖다 놓고 성자들에게 연옥에서 보내야 할 친척의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전통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또한 교파들과 독립적인 그리스도인 모임들에서도 발견됩니다. 거기서도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을 쫓은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은 것입니다. 여기서와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은 실체를 의미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금욕에 관한 의식 규례를 이루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사람의 유전은 단지 초보적인 원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음. 바울은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모든 참된 가르침의 실제이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의 유일한 척도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몸의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을 알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분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사리 속게 됩니다. 미혹되고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체험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만유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이나 머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영광의 소망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며 그들의 존재를 갖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고 결국에는 미혹되어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속임수에 대한 우리의 방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가 기만에 대해서 또 먹이로 사로잡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견고한 방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비가 없다면 우리는 쉽사리 미혹되거나 노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모든 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체험한다면 미혹되거나 노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